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10월 15일 도토리현 요나고시의 요나고 컨벤션 센터에서 정부 납치 문제 대책 본부 도토리현 요나고시 니치난초 다이센초 호우키초 등의 공동 개최에 의해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바라는 국민의 모임 인 요나고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주최자 인사 등 외에 납치 피해자 가족 그리고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른바 특정 실종자 가족의 호소가 있었으며 납치 피해자 마츠모토 교코 씨의 오빠인 마츠모토 하지메 씨와 특정 실종자 후루이치 미즈코 씨의 남동생 후루이치 시로우 씨, 특정 실종자 우에다 에이지 씨의 형인 우에다 아츠노리 씨가 등단하셨습니다. 오늘은 등단하신 가족들의 메시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납치 피해자 마츠모토 교코 씨의 오빠인 마츠모토 하지메 씨의 인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츠모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성원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46년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더 이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 구출을 해야만 합니다. 구출해야만 가족으로서의 할 도리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장소, 작은 장소,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해왔는데 여러분께서 꾸짖어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따뜻한 말도 건네주시고 모두 저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힘과 따뜻한 성원으로 등을 떠밀려 오늘도 내일도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싸움은 계속됩니다. 이제부터가 승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라도 낭비 없이 1분 1초를 소중히 여기고 살고 싶습니다. 돌아오기만을 하루하루 기다리는 것, 이것 또한 저희의 시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특정 실종자 후루이치 미즈코 씨의 남동생 후루이치 시로오씨의 메시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후루이치 씨는 이날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셔서 사회자가 대신 읽었습니다. 니치난 초호의 후루이치입니다. 오늘 이 집회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히라이 토토리 현 지사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들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누님이 요나고시에서 사라진 지 이제 곧 46년째가 되는 11월 14일이 다가옵니다. 누님도 93세의 고령의 몸이 되어 식량 사정도 좋지 않은 북쪽 땅에서 일본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생명의 위기에 처한 생활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라진 지 46년은 정말 깁니다. 저희 어머니도 106살까지 노력하셨지만 일본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듣지 못한 채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원통합니다. 2002년 하스이케 씨 등 다섯 명이 손을 흔들며 웃는 얼굴로 비행기에서 내리는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이 저렇게 금방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그 이후 아무런 진전 없이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납치는 해결됐다고 하는 북조선. 조건을 붙여서라도 빨리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외국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하루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루빨리 그 광경이 찾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 현민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실종자 우에다 에이지 씨의 형인 우에다 아츠노리 씨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우에다입니다. 오늘 국민의 모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납치 피해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한결같은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남동생 에이지는 1969년 11월 4일 도쿄의 하숙집 아주머니에게 교토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나간 지 5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3건 정도 정보가 있었습니다만 모두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에이지를 정말 걱정하고 계셨는데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내년이면 77살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건강할 때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피해자 가족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하루빨리 납치 피해자 여러분이 일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인 납치를 밝힌 북조선 공작원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11월 14일은 요코타 미구미 씨가 중학생인 13살 때에 방과 후 집으로 돌아오던 중 북조선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지 46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주 일본의 민영 방송에서 최초로 일본인 납치를 증언한 전 북조선 공작원 김현희의 인터뷰와 공작원들에 의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였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대한항공기 공중폭파에 의해 탑승자 115명 전원이 사망하는 대참사와 그 폭파범들이 일본인으로 위장했던 북조선 공작원이었다는 내용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한항공기 폭파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국제사회의 규탄에 대해 북조선의 모든 매체는 남조선의 반공화국 책동에 의한 날조라고 주장하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다큐멘터리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둔 1987년 11월 29일 바그다드발 서울행 대한항공기가 미얀마의 해역상공에서 폭파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추락한 비행기에는 중간에 두 명의 일본인이 탑승했었고 그들이 경유지인 아부다비에서 내렸다는 것이 확인되어 미궁에 빠졌던 사건 조사는 진전되기 시작합니다. 그 두 사람은 일본국 여권을 소지한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였습니다. 그 후 두 명이 머물고 있던 바레니 호텔에 한국, 즉 남조선의 대사관 관계자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호텔을 방문한 장면에서 하치야 신이치는 자신은 도쿄 출신이며 마유미를 딸로 소개하고 가족 여행 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본인으로 위장한 북조선 공작원 김승일, 김현희였습니다. 호텔을 떠나기 전 김승일은 김현희에게 독 앰플이 들어있는 담배를 건네고 정체가 폭로될 것 같으면 즉시 자살할 것을 지시합니다. 한편 바레인 일본 대사관은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여권 번호 등의 정보를 본국에 의뢰하였고 결과 하치야 마유미의 여권이 위조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을 떠난 그들은 바레인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받던 중 보안 당국에 의해 출국을 저지당하고 체포됩니다. 그러나 조사를 받을 당시 김승일은 현장에서 독약을 삼켜 자살하고 김현희는 독약을 삼켰지만 살아남아 병원으로 후송됩니다. 국제공조하에 수사에 의해 체포된 김승일이 시체와 김현희는 한국으로 후송되어 조사를 받은 결과 두 사람은 일본인이 아니라 북조선 공작원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김현희는 1988년 1월에 테레비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하치야 마유미로 위장하고 대한항공기를 폭파한 범인이며 조선노동당 조사부장의 지령을 받고 1988년 서울올림픽 방해를 목적으로 대한항공기를 폭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상급으로부터 일본제 파나소닉 라디오로 위장한 시한폭탄과 술병으로 위장한 액체 폭발물을 넘겨받은 범인들은 바그다드발 서울행 대한항공기에 탑승하고 소지하고 있던 폭발물을 작동시키고 선반 위에 올려놓은 채 아부다비 공항에서 내렸습니다. 운행하던 항공기는 미얀마 해역상공에서 공중폭파되어 결국 탑승자 115명이 전원 사망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 김현희는 1990년 재판을 받고 사형이 언도되었으나 전향하여 한국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김현희는 1962년생의 평양 출신으로 외교관의 가정에서 태어나 평양 외국어 학원을 졸업한 후 18살에 공작원으로 선발되어 일본어와 중국어 교육을 받았으며 특히 중국 마카오에서 생활한 적도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일본인으로 위장한 북조선 공작원의 전모가 밝혀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현희 증언이 없었더라면 사건은 미궁에 빠져 폭파범이 일본인으로 낙인될 위험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현희는 자신의 일본화를 위해 일본어와 일본인이 생활 풍습을 교육한 사람이 납치된 일본인이었다고 증언하여 일본인 납치 문제가 일본과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김현희는 그 후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가르친 선생의 조선 이름은 리은혜로 그녀는 일본에 두 명의 어린 자식을 두고 왔고 자식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 후 김현희의 증언과 일본 경찰의 조사 등을 통하여 리은혜는 1978년에 실종된 타구치 야요코시라는 것, 타구치 야요코시는 북조선에 납치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현희는 타구치 야요코시가 요코타 미쿠미씨와 함께 북조선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도 증언하였습니다. 2002년 김정일 총비서는 평양을 방문한 고이즈미 총리에게 일본인을 납치한 것을 인정하고 사죄하였습니다. 하지만 북조선은 타구치 야요코씨를 납치한 것은 인정하였지만 리은혜라는 이름의 일본인은 없다고, 리은혜가 타구치 야요코씨라고는 인정하지 않고 타구치씨는 1986년에 교통사고로 이미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북조선은 타구치 씨는 다른 납치 피해자인 하라타다 아키 씨와 1984년에 결혼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귀국한 납치 피해자는 1986년까지 타구치 씨와 같은 초대서에서 생활해 타구치 씨의 결혼은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타구치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하는 북조선의 설명의 신빙성도 의심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현희는 취재에 응한 목적에 대하여 북조선 당국에 의한 대한항공기 폭파의 사실과 일본인 납치 문제를 밝히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일본인 납치를 밝힌 북조선 공작원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일본 속의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속의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일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날에 한국 부산에서 일중항 일본 중국 한국의 3국의 외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카미카와 외상, 중국에서는 왕위 외상, 그리고 한국에서는 박진 외상이 출석을 했었습니다. 일중항 외상회담 4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개최되었다라고만 할 수 있고, 그것은 역시 일중한 삼국 안에 삼국 간의 직접 대화 그런 프로세스라는 것은 재가동하는 것으로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나오고 유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으로 좀 돌아보면 일중한으로 좀 돌아선 그 환경 그리고 일중한의 각각의 관계라는 것은 크게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미중 관계라는 것은 많이 달라졌고 너무 심한 경제 관계가 지금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는 그 종수 제약이라고 그런 말까지 나왔던 일환 그 양극 관계는 지금은 그 많이 스벅으로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는 긴장되었던 미한 관계에 관해서도 크게 개선됐다 말할 수 있고 그 결과로서 일미한 일본 미국 한국 삼국 간의 협조라는 것은 많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협력이라는 것은 전례 좀 대북 북조선만 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을 좀 염두에 두는 그 인도 태평양 그런 것을 대상으로 안보 협력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좀 확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한국의 중국에 대한 자세도 많이 달라지고 요새 중국에 대해서 너무 엄중한 좀 태도를 좀 한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변화들은 역시 중국에 대해서는 너무 불리한 환경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중국이 일중한 외상회담에 좀 응하고 좀 전진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역시 지금은 그 중국은 일본, 한국, 양국 그 사이에 좀 너무 좋은 관계라는 것은 좀 필요하고 있다고 그런 것을 좀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관계를 좀 필요한다고 하면 일본, 한국도 좀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고 우리도 중국과 결정적인 대립이라는 것은 피하고 싶고 그리고 중국과 경제 관계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또 대북 전쟁을 생각할 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 중국과 관계라는 것은 너무 필요하고 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나 특히 지금 중국이 우리 일본, 한국과 좋은 관계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비로소이 너무 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어디까지 일본, 한국의 립상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접근 좀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주목으로 돼야 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은 북조선에 대한 이 일중한의 연대 협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번 외상회담에서 물론 대북 전쟁에 관한 그런 의논이 많이 나오고 특히 지금 북조선이 군사 전자 위성 이런 것은 발사했다 라는 것은 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일치된 것은 별로 검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4년 전에는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장애 긴밀한 그 연대를 좀 하려고 한다. 왜냐면 그런 검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생각하면 이번에 이르중환의 대북 자세라는 것은 수대 때였던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중국이 북조선에 대한 대도 자세라는 것은 이때까지 좀 이른바 행동 기록을 한 것은 돌아본다면 역시 중국이 이러한 또 미국에 대한 미국에 대해 그 가까워질 때 좀 립산으로 좀 가까워질 때는 너무 전용하게 이런 것은 해왔다고 말할 수 있고 네 전용하게 하면서 그 북조선에 대한 압력을 좀 가하고 북조선은 좀 가도적으로 좀 작업으로 좀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은 좀 중국으로 좀 원칙적으로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북조선에 너무 조용하게 압력을 좀 강하게 들고 갔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사이 북조선이 러시아와 관계를 좀 많이 좋아졌다고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생각해서 중국이 북조선에 대한 조용한 압력, 조용하게 북조선의 대외도 변화를 좀 시키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중국의 대외 북조선 전쟁 때 북조선 자세 변화란 것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